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를 도울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흑해를 봉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사안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도울 것이라면서 다만 러시아의 곡물 수출과 연계한 제한이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터키 그리고 유엔이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합의 마련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 합의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일 모든 러시아산 가스 차단 상황에 대비해 회원국들에게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가스 사용량의 15%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러시아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또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가스의 부분적이든 또는 완전한 차단이든 유럽은 앞으로 벌어질 어떠한 상황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특히 겨울철 에너지 수요 급증 상황과 관련해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산 가스가 야기하는 완전한 혼란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과거에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다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병원 등 핵심 산업과 용역 기능은 보장하면서도 기타 분야에서의 가스 사용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시리아 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관계를 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이번 발표는 파이살 맥크다드 외교장관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정부 관리들과 면담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2018년 우크라이나 주재 시리아 외교관들의 거주지를 인정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양국 관계를 사실상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리아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대적 태도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부의 단교 일정에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 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루안시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승인했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시리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의 최종 후보 2인이 결정됐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20일 열린 5차 경선 투표에서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과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수낙 전 장관은 137표를 얻어 경선 내내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113표를 얻어 수낙 전 장관과 최종 결선 투표에 올랐고 105표를 얻은 모돈트 국제통상부 부장관은 결국 떨어졌습니다. 이번 경선에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각 경선 투표에서 보수당 하원의원으로부터 가장 적은 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차례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에서 트러스 장관이 수낙 전 장관을 이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승자는 보수당원의 우편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오는 9월 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 해군 군함이 19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군함의 이번 타이완 해협 통과는 일주일째 세 번째입니다. 미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USS 벤폴드호의 이날 타이완 해협 통과에 대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과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번 통과를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서 타이완 해협도 자국 영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은 한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라고 규정한 국제법을 근거로 타이완 해협 대부분이 국제 수역에 속한다며 해당 수역에서 정기적으로 군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한 시대입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어서 외국에 머물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디지털 노마드죠.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주 허가를 내주는 나라도 44곳이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조건이 가능하다면 어느 나라에서 일하면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익일까요? 자, 외국인 신분으로 특정 국가에서 사는 삶의 질 순위를 집계한 Expat Insider 보고서라는 것이 최근에 발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인 인터네이션스가 181개 나라에 사는 177개 국적의 외국인 약 12,000명에게 물어본 결과였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 평가 대상 국가 52개 나라 가운데 종합순위 1위는 멕시코였습니다. 정착하기 편리하고 생활비 부담이 적고 여행하기 좋고 무엇보다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였고요. 세 번째가 대만, 4위가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순이었는데 이유는 멕시코와 비슷했습니다. 자, 미국은 외국인으로 살기 좋은 나라 14번째였습니다. 의료비가 부담이고 안전점수는 낮았지만 직업 전망, 보수, 또 외국인들에게 열려있는 사회 분위기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52개 나라 가운데 종합순위 40위. 의료 서비스와 여행 기회, 보수, 디지털 생활은 점수가 높았는데 비싼 주거비 등의 평가가 낮았고요. 중국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는 33번째, 일본은 중국보다 14단계가 낮은 47번째였습니다. 제 최하위에 있는 쿠웨이트와 뉴질랜드, 홍콩, 비싼 물가, 부담스러운 주거비, 날씨, 또 외국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에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1902년 미국 하와이행 첫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리는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도 장전과 서쪽 지역 대부분으로 소나기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하고요. 대부분 지역으로 일요일까지 비와 소나기가 계속되지만 토요일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13도에서 시작합니다. 해산이 18도, 청진 20도, 함흥 21도, 원산 장전 22도고요. 평양 개성도 2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2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삼전이 21도, 해산은 25도에 머물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무덥겠습니다. 원산 장전 26도, 함흥 27도, 중강 29도, 평양은 30도, 개성과 신의주의 낮 최고 기온 31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 오후에 물결이 높습니다. 먼바다는 2.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영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 협력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고립이 깊어지고 있는 반증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새 대통령으로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선출이 됐고요.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인신매매 실태를 다룬 2022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란 방문 소식부터 볼까요?
네, 푸틴 대통령이 19일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구소련권 국가가 아닌 나라를 방문한 건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침략 후 처음인데요. 특히 지금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란을 첫 국가로 선택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두 나라 모두 지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이란은 핵 합의 위반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이번 이란 방문은 소위 동병상련 처지인 이란과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특히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동 순방 후 이뤄지는 것이라서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이란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네, 양국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를 정리하면 푸틴 대통령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에너지, 무역, 교통, 지역 현안 등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라이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두 나라가 경제와 안보, 지역 현안에서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말도 들어볼까요?
네, 라이시 대통령은 회담 후 이란과 러시아는 테러 대응에서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이는 영내에 더욱 강력한 안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두 독립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만났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먼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회담하고 이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예방했는데요.
네.
이는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정책 보좌관은 하메네이와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주요 현안에서 양국의 입장은 매우 가깝거나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볼까요?
네,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푸틴 대통령에게 이란과 러시아는 서방의 속임수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란과 러시아는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발언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전쟁은 가혹하고 힘든 일이며 이란은 보통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서방은 러시아가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전혀 대안이 없었다며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푸틴이 먼저 주도권을 잡지 않았으면 상대방, 그러니까 서방이 스스로 전쟁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란과 러시아 간의 그 양국 간 협력 분야에 어떤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네, 이란 국영 석유회사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이 40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투자 관련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양국 국영 에너지 기업의 이 전략적 협력에는 가스전 개발, 액화 천연가스 LNG, 가스관 설치, 그리고 원유제품 생산 등을 포괄한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와 이란은 세계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1, 2위 국가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푸틴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맞춰서 터키 대통령도 이란을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의 이란 방문 일정에 맞춰서 19일 이란을 방문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도 라시 이란 대통령과 회담 후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예방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터키 세 나라 간에 어떤 공통 현안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일단 세 나라 정부가 내놓은 의제는 시리아 내전 문제입니다. 이들 러시아와 이란, 터키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네.
러시아와 이란은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 그리고 터키는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군은 이번 3자 회담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협상 중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터키 간에도 중요한 의제가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흑해 항구에 묶여있는 엄청난 양의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 문제입니다. 터키는 유엔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 문제를 중재하고 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회담 후에 푸틴 대통령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터키의 중재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의 고립이 깊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평가절하 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푸틴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얼마나 고립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커비 조정관은 또 푸틴 대통령이 이번 이란 방문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이란산 드론 구입과 관련해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넘겼다는 정황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지구촌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스리랑카로 가겠습니다. 스리랑카의 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네, 국가부도 사태와 정국 혼란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스리랑카가 20일 차기 대통령으로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선출했습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지난주부터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네, 스리랑카 의회가 간접선거로 진행한 거죠?
맞습니다. 스리랑카 의회는 19일 위크레메싱게 총리와 덜라스 알라하페룸파 전 교육부 장관, 좌파 지도자인 아누라 디시나야케 등 3명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일 비밀 투표를 통해서 위크라메싱게 총리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네. 자, 의회 선출이라면요. 몇 표를 얻어야 하는 겁니까?
네. 스리랑카 의원 225명 중에 과반 지지가 필요한데요.
네.
의원 134명이 위크라메싱게 총리를 뽑았습니다. 반면 알라하페르마 전 장관은 82표, 좌파 우포는 3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네. 뭐 선거 전에도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뭐 이미 가장 강력한 후보였다고요.
네. 이미 대다수 여당 의원이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그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었고요. 야권 후보도 질 것을 알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나서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세는 이미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위크레메싱게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인 오는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네. 자, 스리랑카의 위크레메싱게 신임 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73세로 총리직을 무려 6번이나 수행한 관록의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이번을 포함해서 임기를 다 마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영국 가디언즈는 지난 반세기 스리랑카 정치 역사에서 어떤 의미로든 위크레메싱게라는 인물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네.
여우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정치에 노련하지만 스리랑카 국민 여론은 썩 우호적이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지난 몇 달간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반정부 시위대는 위크레메싱게 신임 대통령을 축출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시위대에 쫓겨 해외로 탈출하고 대통령 사임을 발표했고요.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권한 대행으로 임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크레메싱게 신임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기용된 총리였기 때문에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건네요.
그렇습니다. 라자팍사 전 정부는 지난 5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의 형이자 전 대통령이었던 마힌다 라자팍사 당시 총리를 물러나게 하고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임명하며 재무장관직도 겸하게 했는데요.
네.
하지만 시위대는 지난 두 달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자 총리 집무실을 점거하고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심을 못 잡으면 전국 운영은 한동안 계속 어렵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퇴진을 요구했던 인물이 대통령직을 잇게 되면서 스리랑카 전국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위크레메싱게 신임 대통령은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차례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네.
스리랑카의 이런 전국 혼란,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경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 국가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요. 여기에 라자팍사 전 정부가 중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중국 자금을 빌려 대외 부채도 급증했습니다. 현재 스리랑카는 외화 부족으로 휘발유, 가스 등 필수 품목의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의 인신매매 실태를 다룬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 2022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듬해부터 매년 전 세계 약 190개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630여 쪽의 방대한 양인데요. 국가별로 인신매매 실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무부는 이 인신매매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물리력이나 강압, 사기 등으로 강제 노역이나 용역을 위해 사람을 모집, 이송하는 행위, 강요에 의한 성매매, 정부군이나 정부 지원 무장 집단에 의한 소년병, 강제징병 등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는요, 어떤 식으로 또 평가를 합니까?
네, 크게 세 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해당 국가의 인신매매 실태와 정부의 근절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서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는 1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는 2등급, 기준도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개선 의지도 없는 나라는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먼저 기준을 충족한 1등급에는 어떤 나라가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네, 총 30개국이 1등급으로 분류됐는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호주 등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이 포함이 됐고요.
네.
중남미나 아시아 국가들도 일부 눈에 띄는데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는 나미비아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네.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가 2등급이네요. 어떤 네. 나라가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2등급을 두 개로 다시 나눴는데 일반적인 나라들과 주목해야 하는 나라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90여 개국은 일반 2등급에 30여 개국은 주목해야 하는 나라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많은 나라가 일반 2등급에 속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브라질, 노르웨이, 라오스 등이 이 그룹에 들어갔고요. 주목해야 하는 2등급 국가 목록에는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이 들어갔습니다.
네, 한국이 2등급 국가에 들어간 게 눈에 띄네요.
네, 한국은 이 보고서가 처음 나온 2001년 3등급을 받았고요. 그 후 지난해까지는 줄곧 1등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한 단계 하락한 건데 보고서는 국가별 설명에서 직전 보고서 기간만큼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진지하거나 지속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기준도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개선 의지도 없는 나라, 3등급 국가들 어딥니까?
네. 최하위 3등급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미얀마,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22개국이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이 됐고요.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 등 11개 나라는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나라로도 분류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하원이 동성 간 결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혼 존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한 국가의 당국자나 테러 단체 등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0년 흑인과 아메리칸 원주민의 약물 과다 복용 사용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19일 동성 간 결혼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에 공화당 의원 47명이 표를 보태면서 267대 157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동성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법안의 정식 명칭은 결혼 존중 법안인데요. 이 동성혼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이나 성별, 민족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원이 이런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주목하게 되는군요.
네,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에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이 현재 보수 절대 우위를 보이는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폐기하면서 앞으로 동성 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네.
실제로 보수 성향인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에서 피임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게 언제였습니까?
네, 지난 2015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5대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십 년간 이어왔던 동성결혼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당시 대법원은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해서 이 동성커플도 이성으로 이뤄진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대법원의 판례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성 결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방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고요. 민주당의 주도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제럴드 네들러 하원의원은 우리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가 성소수자와 인종이 다른 부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먼데어 존스 민주당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문제라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이 존스 의원은 하원 내에서 이 공개적으로 이 자신이 동성 연애자임을 밝힌 의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자, 이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도 넘어야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거죠?
맞습니다. 이 상원만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도 성명을 내고 결혼 존중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상원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상원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50대 50, 딱 절반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의사 방해를 통해서 법안 통과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미국인들은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편입니까?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은 인종이나 성, 민족 등에 상관없이 결혼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지난 6월에 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70%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응답자의 성향을 보면 민주당원은 83%가 공화당원은 55%가 동성 결혼에 호의적이었습니다.
예, 뭐 공화당 쪽에서 과반은 넘기긴 했어도 동성 결혼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네요.
네, 이날 이 하원 표결에서도 19일 하원 표결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이 직접적으로 동성 결혼의 찬반 여부를 언급하는 대신에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나 범죄 등 다른 여러 현안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법안에 관한 논의가 꼭 필요한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의원은 우리는 지금 정치적 제스처와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조시 하울리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 대법원이 동성결혼 판례를 뒤집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의 예측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상원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에 공화당 쪽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의 경우 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존 튠 상원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나온 정치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 결혼 존중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그 판례를 폐기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각 주가 동성결혼을 다시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도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한 부부로 똑같은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하원이 또 다른 표결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하원은 21일에 이 피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역시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피임에 대해서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재고해봐야 한다고 밝힌 이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듯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를 비롯해서 동성결혼과 피임 등이 유권자들의 표를 가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억류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또 미국인 억류 시 관련자의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겁니까?
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테러 집단이든 해외 정부 당국자이든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하는 데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 미 당국은 금융 제재와 여행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다고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또 행정당국이 억류된 이들의 가족과 더 긴밀히 협조해서 석방을 위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 것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정부 조처가 나오게 된 걸까요?
네, 마약 밀반입 혐의로 이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 여자 프로농구 WMAB 선수 브리티니 그라이너 씨를 석방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 그라이너 선수는 지난 2월에 이 러시아에서 구금된 이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네.
자, 그라이너 씨처럼 해외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질 옹호 단체인 이 제임스 W. 폴리 레거시 재단은 18개 나라에서 60명, 60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부당하게 억류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부는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란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에 억류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억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고 동시에 부당한 억류와 인질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미국인 억류 위험이 있는 국가군을 발표했네요.
맞습니다. 국무부는 국가별 여행 경보에 부당한 억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억류의 디텐션의 첫 알파벳을 딴 D 지표를 단 국가 명단을 신설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들 국가에는 이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6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또 이 납치를 뜻하는 영어 단어죠. 키드내핑 위험이 있는 국가에는 K지표를 달아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 볼까요?
네, 정부가 억류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데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에 로이터 통신은 일부 억류된 미국인의 가족들이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이 현재 억류된 사건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앞으로 발생한 사건들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또 언론에서는 이번 조처가 미국인 억류를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크게 늘었다는 얘기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약 9만 2천 명입니다. 이는 앞선 해보다 30%나 늘어난 수치라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이 특정 인종에서 사망률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로 흑인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특히 두 인종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네. 먼저 흑인의 경우에는 사망자 증가율이 44%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체 증가율보다 14%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아메리칸 원주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알래스카 원주민을 포함해서 전체 아메리카 원주민의 경우에는 39% 증가했습니다. 흑인보다 높진 않지만 여전히 전체 증가율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죠. 백인의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2만 6천 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해서 가장 많은 사망 건수를 기록했지만 이 증가율만 놓고 봤을 때는 22%로 상대적으로 흑인 등 다른 인종보다는 증가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더해서 각 인종에서 또 연령대별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증가율이 또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연령대에서 사망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지는 인종별로 각각 다른데요. 먼저 흑인의 경우에는 15살에서 24살까지 연령대의 사망자 증가율이 8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메리칸 원주인은 25살에서 44살까지의 연령대 증가율이 49%로 가장 높고요. 백인의 경우도 15살에서 24살까지 연령대의 사망자 증가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 수치는 34%로 흑인의 해당 연령대 증가율처럼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흑인의 사망자 증가율은 또 특정 지역별로도 다르다는 이 부분도 언급이 됐네요.
맞습니다. 흑인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큰 지역,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큰 지역에서의 사망률이 소득 격차가 작은 지역보다 약 2배 더 높다고 CDC가 밝혔습니다. 예. 연구진은 소득 불평등은 결국 거주 불안정과 교통수단 이용 불안정 등으로 이어지면서 치료나 다른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불평등 요인이라는 게 언급됐는데요. 이 불평등이 전반적인 인종별 사망자 증가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 주요 요인이라고요?
네, CDC 설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네.
CDC에 따르면 흑인의 경우 치료를 받은 사람은 12명 가운데 1명꼴로 가장 낮았습니다. 아메리칸 원주인은 10명 중 1명꼴로 치료를 받았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2020년 약물 과다 사용으로 인한 사망이 그 앞선 해보다 크게 늘어난 증가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정 약물과 또 연관이 있다고요?
네, 이 마약성 진통제죠. 이 오피오이드 사용인데요. 여기에는 이 모르핀이라든가 메타돈 등의 약물이 포함되죠. 이 중에 이 최근 가장 확산세가 빠른 것은 펜타닐인데요. 특히 불법 제조된 펜타닐의 급격한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CDC는 지난 2020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전체 사례 가운데서 이 오피오이드 사용과 관련된 건수가 7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따라서 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과 함께 이 펜타닐 등의 공급 차단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CDC는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안재창이 만든 중국 음식 도매 업체인 정한 회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조선 재물포항을 출발한 첫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들어온 안재창은 하와이를 거쳐 미국 본토에 들어간 뒤 대평원 지역에서 농업에 투신했습니다. 안재창은 네브래스카주 링컨에서 농장을 임차 경영하고 콜로라도 주에서는 농장을 직접 구입해 한인 농업 주식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는 콜로라도주 웰드 카운티의 한적한 켈러턴 그릴리 설탕회사에 사탕무 찌꺼기를 버리는 폐기장 옆구리에 싸구려 땅을 매입했습니다. 한인 농업 주식회사는 이런 외딴 곳에 농토를 사서 토지를 개간하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양배추나 상추, 호박, 오이, 당근 등을 재배하여 인근 작은 지역에 팔았습니다. 한인 농업 주식회사에서 안재창은 미국 이민 후 처음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인 농업 주식회사는 제미 한인이 세운 주식회사로는 처음으로 1918년에 결산 보고를 하고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분한 뒤 해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신한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몇 해 전에 농사 주식회사를 조직하고 자본금을 모집하여 콜로라도 켈러턴에 토지를 사서 몇 해 동안 큰 이익을 얻었으므로 장차 그 회사의 사업을 1층 더 확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고 다시 더 좋은 실업을 경영할 터이라 하더라.
한편 안재창은 한인 농업 주식회사를 해산한 뒤 다섯 번째 모험에 나서는데요.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의 설명입니다.
농지를 개간하는 경험을 얻은 안재창은 다섯 번째 모험인 농지 개간 회사 코리안 농척회사를 1920년에 세우고 네브라스카에서 알게 된 한인들과 합작하여 콜로라도주 덴버시 외곽에 2만 달러를 주고 미 개간지를 구입하여 나무와 바위를 제거하고 진입도로와 농도를 만들어 수리시설을 넣어서 농장을 만들어 팔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재창의 이 시도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재창은 코리안 농척회사를 떠나 여섯 번째 모험에 나서게 됐다고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토지 구매하는 데 과잉 투자하여 운영 자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다행히 시카고의 한 동포가 수천 달러를 투자하여 코리안 농척회사는 공정을 면할 수 있었고 안재창은 네브라스카 대학 농과를 졸업한 한시호에게 뒷처리를 맡기고 디트로이트에 가서 여섯 번째 모험인 중국 음식 도매업을 정양필과 1921년에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미국 대평원 지역 농장을 정리하고 안재창이 향한 곳은 미국 북부에 있는 도시 디트로이트였는데요. 디트로이트는 당시 미국 중공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설명합니다.
1920년대 포효하는 미국 경제는 철 중공업 산지인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만들었고 미국은 자동차가 달릴 포장된 도로와 정유소들로 전국 풍경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최고 임금을 지불하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여 기술공인들이라고 미국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모여들었고 정양필과 안재창의 성을 딴 정한 회사는 전국에서 모여든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요식업인 중국 동네 도매업을 창출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는 찹수이라는 중국 음식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찹수이는 중국 사람들이 미국인 입맛에 맞게 국수를 기름에 튀기고 각종 야채와 고기를 볶아서 국수 위에 얹은 음식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찹수이가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자 미국 큰 도시의 중국인 거리엔 찹수이 하우스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당시 찹수이가 미국 중류 사회로 급속하게 보급됐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에 없는 잡채라는 음식을 찹스이라고 부르며 포효하는 미국 경제와 미국 남부로부터 전국에 퍼져나가는 흑인의 유행음악 재즈와 함께 찹스이는 저소득층 음식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류사회에서 전국 중국사 중류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찹스이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안재창과 조호흥 그리고 정양필은 1922년 정한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로써 안재창은 그의 생애 7번째 모험으로 중국 음식 도매업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안재창은 당시 정한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힘들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정양필씨 사저에서 하루에 한두 갤런을 만들어 양철통에 담아가지고 걷기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며 5-6마일을 다닐 때 잘해야 한 사람 품값이나 일일 숙식비도 넉넉지 못하였다. 그러나 든든한 의지와 근면한 사역과 미나란 수단으로 반년 만에 하루에 수십 갤런을 주문하는 고객이 있어서 매달 $1,000 이상 수입이 있었다.
여기서 찹수위를 대량 주문했던 고객은 디트로이트시에서 가장 큰 JL 허슨 백화점의 음식부였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찹수위 하우스에 가지 않아도 백화점 음식부에서 찹수위를 먹을 수 있게 돼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음식 업계에서 정한 회사가 개발한 도매 방식은 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정한 회사는 1년 만에 $35,000에 달하는 매상을 올렸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외를 통틀어 믿기 힘든 성공담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안한 새로운 사업인 찹수위 도매업은 정한 회사 창업자들이 고안해낸 새로운 사업이었고 새로운 시장, 즉 개인이 아닌 기관, 단체들을 고객으로 개척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음식업계뿐만 아니라 요식업계에서도 보면 혁명이었습니다. 한편 찹수위 도매업으로 디트로이트에서 자리잡은 정한회사는 새로 소매업에도 진출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정한회사가 크게 다섯 가지 판로를 개척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회사의 시장은 크게 소매업과 도매업으로 나눠지는데 다섯 가지 판매로를 개척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는 노동자들이 퇴근하면서 종이상자에 중국 음식을 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전화로 주문하여 주문자가 찾아가거나 정한회사에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한회사에서 배달하는 것이고 셋째는 단체 또는 그룹 모임에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케이터링 소매업이었습니다. 넷째는 백화점, 학교, 구내 식당이 있는 기관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메뉴를 바꿔가며 배달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소규모 간이식당에 배달하는 도매 판매로였던 것입니다.
정한회사는 1925년 2월 7일 미시간주 정부에 주식회사를 등록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그 목적으로 미국 음식, 중국 음식과 음식 재료를 제조해 도매 또는 소매하기 위해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안재창이 동업자들과 설립한 정한회사는 나름 눈에 띄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런 운영 방식이 정한회사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정한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활한 소비자와의 소통이었는데 첫째는 배달하는 직원이 소비자에게 지난번 배달한 음식에 대한 반응을 알아오게 하고 동시에 새로 개발한 음식을 소개하여 주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시장 조사와 메뉴 개발은 끊임없이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노동자들은 중국 음식 도매업이 필생의 사업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각자의 전문적인 기능을 갖췄던 것입니다. 셋째는 1910년 네브라스카부터 가까운 친척같이 쌓인 끈끈한 인연으로 안재창은 경험이 많은 어른으로 젊은 정양필과 조우홍은 집안 조카로 유창한 영어와 경영과 홍보를 맡아 성심껏 일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한회사의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 미국을 덮친 경제대공황으로 디트로이트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찹수위 도매업에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한회사는 찹수위 도매업보다는 소매업에 집중하면서 명맥을 이어갔는데요. 1930년대와 40년대를 거친 뒤 마침내 1951년 4월 해체를 신고하고 회사 시설과 고객을 매각했습니다. 네, 인물로 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안재창 다섯 번째 시간으로 안재창이 설립한 정한회사의 흥기와 쇠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탁월한 묘책, 어떤 힘든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뛰어난 선택, 신의 한 수,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m glad I could be here.
Do you have two cell phones now?
No, I took a cell phone from my son.
Why?
He's getting bad grades. He doesn't study at all. I told him that I will give back his cell phone when he gets better grades.
Does that work?
Yes, I see him studying all the time.
Wow, that was a stroke of genius.
Yeah, my wife thought of that. It was a brilliant idea.
존이 핸드폰 두 개를 들고 있어서 이유를 물었더니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핸드폰을 뺏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뺏긴 아들이 이제는 항상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결정이 정말 좋은 결정이었다,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 was a stroke of genius.
A stroke of genius. 신의 한 수. Stroke. 뇌졸중. 갑작스럽고 심한 발작이란 뜻도 있는데요. Genius. 천재죠. A stroke of genius. 천재가 주는 충격. 그러니까 요즘 말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도 같은 표현으로
Yeah, my wife thought of it. That was a brilliant idea.
와이프, 아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라며 그것은 뛰어난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 stroke of genius, 신의 한 수를 그냥 짧게 brilliant 이렇게 한 단어로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 have to come up with some idea on how to make this vacant space into something useful.
How about making a library?
Brilliant.
존이 이 빈 공간을 활용할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도서관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존의 대답은
Brilliant.
대단하다. 신의 한 수처럼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말고 보통 좋은 생각이다 이런 표현은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What should I get David for his birthday?
How about a gift certificate for the ABC store?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Are you going to get one today?
Yes, after work.
While you're at it, would you get one for me too?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Why not? That's a super duper great idea.
제가 데이빗의 생일 선물로 뭘 사야 할지 존에게 물었습니다. 존은 ABC 가게 상품권이 어떠냐고 해서 제가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존은 사러 간 김에 while you are at it, 내친 김에 자기 것도 사달라고 했습니다. 내친 김에 while you are at it 이 표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While you are at it, would you get one for me too?
내친 김에 내 것도 사줄 수 있나요?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존의 대답은
That's a super duper great idea.
조금 장난스러운 표현으로 super duper 이 표현 썼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super 뒤에 운율을 맞추려고 뜻이 없는 duper 사용해서
That's a super duper great idea.
너무 대단히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끝으로 신의 한 수, a stroke of geniu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two cell phones now?
No, I took a cell phone from my son.
Why?
He's getting bad grades. He doesn't study at all. I told him that I will give back his cell phone when he gets better grades.
Does that work?
Yeah, I see him studying all the time.
Wow, that was a stroke of genius.
Yeah, my wife thought of it. That was a brilliant idea.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대단히 좋은 결정. That was a stroke of genius. 그 결정은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